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한 것,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게 기준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이 에벤에셀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 생각대로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왜 도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지요? 여러분들 안 도우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나요? 예, 도우시지요. 근데 왜 도우실까요?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위치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올바른 관계로 유지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도움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이제 이거 요것 이상 또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느 정도는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힘이 되는 데까지는 내가 나를 믿고 이것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런 믿음 여러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린 여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내 자신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 안에 이것조차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 정도를 도우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오늘 이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단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 승리하게 된 것, 이것만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에벤에셀의 정확한 뜻이 여기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이야기는 요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게 여기까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그 도우심이 여기까지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 지금 블레셋을 물리친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또 한번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벤에셀이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벤에셀은 지명의 의미입니다. 그 지역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을 하나 기념비로 세우면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지역이고 하나는 돌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벤에셀의 의미 자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읽어보셨죠? 처음 보시는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블레셋이 이깁니다.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4,000명 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진 거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게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실로에 있거든요. 그 언약궤가 지금 이 싸움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워서 진 적이 없죠. 그들이 실제 뭐 창과 칼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겠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서 거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와 함께 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거든요. 누가 이겨야지 되죠? 네,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듣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진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화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무지 이길 수 없게 되었구나. 그 언약궤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블레셋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가 좀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 종 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종될 것 같으면 장부같이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싸움을 벌였는데 어디가 이기나요? 네,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무려 3만 명이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뺏기게 되죠? 그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있는 그곳에다가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의 몸뚱이 팔 뭐 다 자빠지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 그 기이한 일들을 벌이시고 또 블레셋 지역에 아주 질병들이 생겨나게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고민을 하다가 그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이것 고민하다가 결국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소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가 제대로 가는가 그걸 시험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안 그러면 우연히 생긴 일인지 그걸 시험을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기까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가 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그것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에벤에셀 그 전투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그 내용 속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근데 이 승리 자체도 사실은 단순히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승리라는 결과예요. 그럼 그 이전에 여호와의 도우심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는 것, 그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적들에게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언약궤마저도 뺏기게 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하심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일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추어 내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야곱의 베델에서의 이야기 아시죠? 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야곱이 그 형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야곱이 해가 져서 잠을 자고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서 자는데 신비한 것을 꿈에 보게 되는 거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델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아비가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절대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다시 이 떠났던 가나안 아비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나중에 다시 이 가나안 땅 아비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이후의 삶이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삼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초들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삼촌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삼촌에게 속기도 하면서 야곱이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었는가? 바로 야곱의 본질,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고 품삯도 다 뜨이고 나중에 품삯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로 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모으게 되지만 야곱의 20년의 그 삶이 사실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있으면서 했던 그 모습, 야곱의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야곱과 외삼촌이 그 품삯을 정하는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것만 자기의 재산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새끼를 베는데 보면 그게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 이것만 내 것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다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점 있고 흠 있는 그런 것만 야곱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외삼촌 댁에서 그 집에서 살면서 그가 내어놓았던 그 안에서 나왔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점 있고 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어떤 재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점 없고 흠 없는 재물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이 다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걸 계속 드러내고 계시냐면 야곱 안에 있는 그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죄된 본질의 모습을 다 지금 들추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들추어내시는 최종적인 최종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지요? 나중에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얍복강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앞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먼저 건너 보내고 야곱 혼자 그 얍복강 나루터에 있는데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 밤새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쳐버려요. 가장 힘이 되는, 힘을 쓰게 되는 그 환도뼈를 쳐버려서 야곱으로 하여금 힘을 쓸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그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도 사실은 야곱이 이겼던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조차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을 야곱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그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야곱이 그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그 말을 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야곱이 끝까지 축복받아야 되겠다, 어떤 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축복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의 모든 힘이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나를 축복해, 내가 참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고백까지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다 들춰내게 하시고 마지막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쳐버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고 그 다리를 절므로 말미암아 평생 지팡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한다라는 것, 그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이제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을 해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야곱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아주 특이하게 축복을 했죠. 어떻게 축복을 했죠? 요셉의 아들이 둘 있었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예,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세울 때 야곱의 오른손 앞쪽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므낫세를 세워요. 그리고 왼쪽 손 앞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손을 안 뻗죠.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보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내가 손을 이렇게 엇갈려 한 것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야곱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오직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던 그 모습을 야곱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좋게 하고 우리에게 기쁘게 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 것, 이것조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가 잘못된 오해와 한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사모했을까요? 20년 동안 그 궤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 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구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므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렇게 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했었는가라는 게 사무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에벤에셀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6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 수레 나무를 다 패고 그 소를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원문 표현이 그 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가로치고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본 걸로 말미암아 작게 얘기하면 70명, 많게 얘기하면 5만 70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5만이 괄호 안에 쳐져 있는 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5만 70명이 되었던 70명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을 쳐다본 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여버렸는가? 언약궤 쳐다본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 언약궤 스스로 벳세메스까지 그 언약궤가 온 건데 그 언약궤가 신기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쳐다본 사람들을 다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애곡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을 큰 죄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쳐버리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 스스로 신기하게 거기까지 온 거 보고 야, 이 언약궤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나 아니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을 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그 언약궤에는 제물의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거든요. 제일 처음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어떤 곳이냐? 애굽에서 그 일이 제일 처음에 있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보며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되고 그 피가 발리지 않은 모든 집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심으로 그 모든 사람을 치심의 의미죠. 장자를 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자체의 의미, 언약궤 그 자체가 어떤 신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그 쏟아지는 그 재앙들을 재앙에 그들이 무사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좀 나아서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았나요? 화를 받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것도 똑바로 봐야지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까지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애굽에 계속 재앙을 내리시면서 무엇을 계속 사실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걸 끝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언약궤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온다, 우리가 언약궤 앞에 선다라는 얘기는 그 언약궤 앞에 설 때, 야, 이 언약궤 참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맞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야지 되는 그 앞에서 그저 신기한 모습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버리시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들을 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있지 못함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0절에서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과연 누가 설 것인가? 아무도,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셔놓고 그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죄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이제 진정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범죄함을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들이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제 사무엘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 오늘 읽은 본문 7장 9절의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게 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힘도 아니고요. 그들의 지혜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 어린 양,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로 어린 양의 제사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조차도 사실은 버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로 하면 되지. 하나님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지 되겠는가?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로 하면 우리가 듣나요? 안 듣나요? 예, 하나님 말로 하셔도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포기되어져야 돼요.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운이겠거니 내가 잘해서 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렇게 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로 만드셨듯이 또 이스라엘에게 그 패배와 그 이스라엘을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이 땅에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끔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버려놓게, 내려놓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그 에베네셀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가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지나야지 되는 일이 있고요. 물이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불이 우리를 태울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물 가운데서도 그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고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 믿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 그 믿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란 얘기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조차 우리가 온전한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시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늘 속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